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24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시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초청이 돼서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회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들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했더니요. 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우리처럼 다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또 물었대요. 지금 가고 싶으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들대. 천국에 가고 싶냐고 하니까 다 손드는데 그럼 지금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하니까 지금은 다 안 가고 싶은 거죠. 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우리 믿음의 실상을 들여다보면은요 그것이 가짜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현실의 문제 앞에 서면은요 그 믿음이 안개처럼 싹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네,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호련히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아멘으로 이렇게 다 답을 합니다만은 사실 그것이 말로만 아멘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적인 동의라 그러죠. 지적 동의로서 아멘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죠. 진정한 믿음이란 그것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어서 우리 안에서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또 천국을 믿고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종말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에 있는 징조들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이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세상 곳곳에서 이제 지진과 것과 같은 이런저런 재난들, 천재지변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기근이 들 거라고도 하셨고요. 또 세상 권력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큰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곳에 서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지막 한 가지 또 한 가지 징조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그 환란 후, 앞에서 말씀하신 대환란 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체 그 앞에서는요 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천체의 이상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게 참 상상이 되지는 않지만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땅도 흔들리고 하늘도 흔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과 온 하늘이 흔들리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나면 우리가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드디어 왔구나. 와, 드디어 왔구나. 이제 세상의 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 두려운 일이죠. 너무 섬뜩한 재앙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것이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있을 징조들입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심지어 하늘에서는 이런 천체의 이상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세상이 종말에 가까웠음을 이제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일들을 잘 기억했다가 이 같은 일들을 목격을 할 때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보다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임박한 그런 환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신앙의 중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때가 아니고 지금이 그때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소식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요 이런 신앙의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칠 이 환란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면은 26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오신다 그럽니까?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네, 인자 여기서 인자는 누굴까요? 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끝인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할까에 대해서 핵전쟁으로, 3차 세계대전 핵전쟁으로 멸망할 거다. 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멸망할 거다. 또는 기타 등등의 이런저런 재난을 통해서 멸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믿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끝은 누가 끝내시냐? 바로 예수님이 끝내시는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랬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또한 끝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심으로써 이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요. 이 구름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름 가운데에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2000년 전에 초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조용히 오셨죠. 예, 목자 몇 명들, 또 동방박사 몇 명들 외에는요 아무도 모르게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하늘로부터, 할렐루야, 와,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게 뭘까? 그런데요, 뭐 하늘로부터 오는 거지 뭐. 뭘 뭐야. 아멘?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온 천하 만민이, 온 천하 만민이 다 보게 되고 다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다시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과 또 이 땅에서의 삶과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하심과 또 승천과 그리고 또 뭘 믿습니까? 예, 예수님의 재림도 믿는 거예요. 이게 다 한 패키지, 한 패키지. 내가 부활은 믿는데 재림은 못 믿겠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없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온 세상이 알도록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끝나고 이제 새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다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곧 믿는 자들이죠.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 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도 있고 또 그 당시 이제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있겠죠. 이런 모든 이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 곧 뭡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 부활 주일 예배 때도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예수님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영접한 모든 이들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장차 있을 일을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이들이 겪게 될 이 부활을 예수님께서 몸소 먼저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4절부터 18절까지 저와 한 절씩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극심한 핍박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만이 아니라 그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네요.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오, 나 왜 휴거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 예,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날 거다라고 순서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다. 그걸 휴거라 그러죠. 그래서 이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참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로 부활 소망, 천국 소망 또는 휴거 소망. 할렐루야. 네, 이것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고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휴거죠. 예. 죽은 자들의 부활과 또 산자들의 휴거,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요 그 부활과 휴거를 미래에 있을 먼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일어날 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믿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네. 저는 이게 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 또는 예수님의 재림 하면요 우리 시대는 아니야 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 시대는 아니야. 우리 다음 시대. 조금 더 있다가.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믿지 않았대요.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현실적이게 믿은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시대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바울이 몸소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휴거될 거라고 믿으십시오. 믿읍시다. 그렇게 되건 말건 예, 바울이 그런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 천국 소망. 예. 아멘.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먼저 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크고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여러분이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요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예수님의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는데 라는 것을 매일매일 인식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도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이런저런 중요한 이슈들이 지금 많이 있죠. 몇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막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지금 머지않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라.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요 이 말세 때 있을 이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결론을 이제 맺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마디로 따라해 보세요. 깨어 있으라. 다시 한번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우리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앞에 이른 줄 알라. 그 당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또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도 그렇죠. 우리 교회 주변도 보면 막 새싹이 트고 하면 봄이 온 줄 알고 또 울창해지면 요새 막 울창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여름이 이미 온 줄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 여러 일들을 볼 때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알라는 거예요. 알라. 알라. 아시라는 거예요. 아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짜다 이거예요. 그냥 듣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진짜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요 부인은 안 해. 듣긴 들어. 그런데 그냥 듣는 거예요. 진짜 일어날 거라고 믿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듣지 말라.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 여러분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이 세대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한 세대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서 이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종말 시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날 거다.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다 그대로 될 거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는데요. 우리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뭐래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외에 아무도 모른다. 정확한 때와 시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는 알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몰라야 되는 거예요. 알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언을 이렇게 한답시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몇 날 며칠에 오신다, 또는 언제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오늘날에도 있죠. 대표적으로 옛날에 1992년도에 혹시 살아계셨던 분들, 이 땅에 나와 계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때 진짜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 휴거소동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막 뉴스로 봤어요. 1992년도 10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는 다 휴거될 거다. 막 이게 완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죠. 그래서 막 실제로 생중계도 했어요. 진짜 휴거되는지 안 되는지. 네. 그때요, 그 다미선교회 그 믿은 사람들이요. 그 교주의 말을 믿은 사람들이요, 진짜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애들은 가출해서 가출하고 공부 다 때려치우고 직장 때려치우고 맨날 교회 와가지고는 막 이제 휴거 되기를 기다리고 흰 옷 입고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그 전날은요 자기 생필품 자기 거 다 모아가지고 태우고 막 그랬대. 그리고는 그날 휴거는커녕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주는 도망가버리고 난리가 난 일이 있었죠. 예.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을 하겠죠. 예, 뭐 이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 많이 없더라도 몇 월을 주목해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몇 월을 주목해라. 언제 뭐 그러니까 무슨 일이라고는 얘기는 안 해. 주목해라. 뭐 몇 월에 전 세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막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들어오게 만드는 거겠죠. 예,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때는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심지어는 누구도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때와 시기는 철저히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때와 시기는 안 알려주실까?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알려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네.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그죠?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아서 유지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이고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와 시기를 아버지의 권한에만 두시고 다만 징조만 알도록 하셨다는 거. 너무 선하시죠? 아멘? 예. 네. 그때가 가까웠구나, 임박했구나 라는 것만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계산하고 막 알아맞추는 것에 허비하지 말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그러다가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으라. 우리 3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해라. 미혹을 주의하고 또 영적으로 잠드는 것을 주의해라. 잠들지 않도록 주의해라. 곧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만약에 안다면 잤다가 그때 일어나면 되겠죠.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인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비유를 드시는데 34절부터 36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른지 혹 저물 때에 일른지 밤중에 일른지 닭 울 때에 일른지 새벽에 일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서 잠시 타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종들에게 이제 일을 쫙 맡겼다는 거예요. 사물을 이렇게 맡기면서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또 늘 성실하게 주인의 집을 지키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그렇다고 잠을 자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잠을 줄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여기서 자지 말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이제 오늘 본문이랑 같은 본문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좀 더 풍성하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도둑을 비유로 든 거죠. 여러분 집에 도둑이 언제쯤 올 거라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때에 딱 깨어서 방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이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깨어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이란 깨어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믿음이란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깨어있는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는요,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 흠뻑 빠져서 이 세상에 파묻혀서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내외가 그렇게 살았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 세상에 흠뻑 젖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게 아니고요, 잠시 잠깐의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것은요, 이 땅 다음에 올 세상 하늘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같은 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노아 때에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 홍수 심판이 있을 당시에 사람들도 그랬던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뭐 나쁜 짓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삶을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또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게 나쁜 것입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전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당연한 거죠.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삶을 향유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흠뻑 취해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고 살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노아가 그 방주를 몇 년, 얼마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지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산에다가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 산에다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사람들이 그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가서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까? 물어봤어요. 그리고 동네에 소문이 났을까? 안 났을까? 다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노아가 미쳤나 봐 하면서 조롱하고 전혀 믿지를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요 이 세상에 흠뻑 젖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 세상에 흠뻑 빠져 사는 것, 이게 죄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홍수 심판을 덜커덕 당하게 됐는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그와 같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이 중에는 술 취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 혹시라도 취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술만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의 이 술은 넓은 의미로 뭘까요? 네, 바로 세상에 취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술에만 술만 안 취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즐거움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반대로 세상 염려에 빠지는 것도요, 마찬가지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염려를 하죠. 그런데요, 하염없이 염려에 빠지지 말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걱정하고 또 이건 저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우울해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이 세상에 취해서 살지 않습니까? 미디어에 취해서 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게임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 드라마에 취해 있고, 뉴스에 취해 있고, 쇼핑에 취해 있고, 재테크에 취해 있고, 또 그 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취해 있고, 요새 뭐 유튜브에 없는 게 없어. 그죠? 뭐 맛있는 거 해 먹는 거, 뭐 어떻게 인생을 즐기며 사는 거, 뭐 하는 거, 여행을 어떻게 하는 거, 뭐 별의별 것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다 취해 있는 거예요. 오로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술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다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도 중요합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의 필요일 뿐이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지는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오직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해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만으로 만족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채운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 영혼에 만족이 있을까요? 돈으로 우리를 채운다고 한들 만족이 있습니까? 어떤 성공, 어떤 명예, 사람의 인정으로 우리를 채운다고 한들 만족이 있습니까? 자녀로 만족합니까? 쾌락, 그 외 세상 즐거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참 만족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아무리 채워도요,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여전히 목마르고요, 또 여전히 배고픈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요,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무언가를 가져도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만족해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쫓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바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한다. 예,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활성화되어야 된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삶을 두 종류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요, 내 육신대로 사는 삶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 그럽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후자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잠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이 깨어서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어떻게 하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육신을 거스르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거다.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삶, 곧 영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은 뭐냐? 영을 깨우는 것입니다.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네, 맞아요.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하셨는데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 보면은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실제로 우리 누가복음 21장에 이제 또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4절부터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예,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염려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곧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잠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환란이 들이닥치게 된다 이거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어떻게 해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냥 깨어있으라가 아니에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에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래? 기도를 어떻게 하래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이요, 특별히 신약 성경이요, 거듭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하는 게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네 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깨어있으라. 그러니 깨어있으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뭐 해라? 뭐 해라? 기도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건 없건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있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보다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깨어있는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목적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과 사명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날을 고대하면서 산다라고 하면요,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너무 바라보다가 현실의 삶을 내팽겨 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이 믿음이 너무 강한 나머지 현실의 삶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 다미성교에 빠졌던 사람들처럼 현실의 삶을 다 내팽겨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해.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뭐. 돈 벌어야 되는데 돈도 안 벌어. 대충대충 살아. 결혼해서 뭐 해. 그런데 또 결혼을 하려고 그러더라고. 예수님 다시 아무리 다시 오신다고 믿어도 결혼은 다 하려고. 애 낳아서 뭐해 등등의 이런 현실을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만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뭐냐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그러면은요 현실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그러면은요 더 우리의 삶에 더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내일 예수님이 오시더라도요 그럴수록 우리는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충성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바로 복음 전파잖아요.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 신앙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 구원의 목적,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를 사는 이유,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10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었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세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것은 징조이기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사명, 선제 조건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바로 열방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멈추지 말아라. 그 일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의 마지막 의미, 복음 전파하는 일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아까 그 같은 본문이라 그랬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또 비유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4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바로 영적인 양식, 바로 복음이죠.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그러한 종의 성실한 모습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질 않고 마음의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 악한 종의 마인드가 그래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는 생각을 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나눠주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자기가 흥청망청 다 헤쳐먹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지 못한 때에 주인이 이르러서 그러한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게 된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려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가 함께 그 일을 하라고. 감사해요 안 해요? 다행이에요 아니에요? 교회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함께 이제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깨어있으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딱 세 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역사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제 곧, 이제 곧 우리 세대에, 바울이 그렇게 믿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요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거의 임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이 세상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징조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요, 그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고. 여러분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데요, 성공해서 뭐 할 겁니까? 그죠? 그런 것에 취하지 말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지 말고, 또 반대로 이 세상의 일로 염려하고 우울해하지도 말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지도 말고, 이 세상의 일에 함몰되지도 말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그 부활 영광,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고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일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잠들어버리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마른 뼈가 돼버리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죠? 그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 우리의 연약함을요 끊임없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하나의 방편이 뭐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때때마다 고난을 또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야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거. 애굽의 삶에 안주해버린 그들, 그래서 약속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이고 뭐고 그냥 여기서 그냥 눌러 앉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들을요 두들겨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인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도록,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 찾아온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요 여러분을 깨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세상에 취해 있는 것에서 깨어나십시오. 이 땅에 여러 문제에 함몰되어 계십니까?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그게요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잠시 잠깐의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깨어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길을 준비하면서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